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이 2025년의 반환점을 돈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또 우리들 가정에도. 그럼에도 그 모든 일들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말레이시아를 다녀오면서 비행기에서 영화 하얼빈을 봤습니다. 진즉에 봤어야 되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웅으로 알려진 이 안중근 의사의 그 고뇌가 아주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작품이었습니다. 호흡이 요즘 영화와는 좀 다르게 다소 느려서 좀 지루해 보일 수도 있는데 민족을 향한 우리 애국선열들의 그 뜨거운 소명이 느껴져서 그 호흡에 잠식당해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 여러 대사들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적장이었던 이등박문이죠.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여순 감옥에 갇혀서 산화했던 이 안중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고작 32세였습니다. 안중근으로 분했던 현빈 배우의 나이에 비해도 한 10살 이상 어린 그런 나이입니다. 극 중에 이토 히로부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조선이란 나라는 어리석은 왕과 부패한 유생들이 지배해온 나라지만 저 나라 백성들이 제일 골칫거리야. 받은 것도 없으면서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이상한 힘을 발휘한단 말이지. 이 대사가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상한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영화를 보는 내내 또 이후에도 여전히 정확한 답은 찾을 수 없지만 극중 이 안중근 선생님의 말이 어느 정도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은 짙어오고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어올 것이다. 불을 밝혀야 한다.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는 불을 들고 함께 어둠 속을 걸어갈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인 다니엘에서는요, 주전 2세기 중엽 유대 팔레스타인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던 시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셀레우코스 하면은 좀 생소하시죠? 그런데 마케도니아 출신이던 정복왕 알렉산더,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으로 많이 알려졌죠? 알렉산더 대왕은 여러분 모두 아실 거예요. 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넷으로 분할됩니다. 그 제국 중에, 네 개의 제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셀레우코스입니다. 자, 이 무렵 이스라엘은 거듭되는 억압과 약탈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비슷한 역사들이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이야말로 뭐 아시리아에 이어서 바빌로니아, 또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이런 이딴 제국들의 식민 지배를 겪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독립을, 자유를 그리워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아주 미치도록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는요, 다니엘서 7장에는 네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이 네 짐승이 바로 이 침략한 나라들, 이스라엘을 침략한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사자가 등장하고 또 곰이 등장하고 표범이 등장하는데, 사자, 곰, 표범도 두려웠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은 이제껏 중에 최고다, 상상 그 이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세었다.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들과는 달리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이게 이 마케도니아 부대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러한 무시무시한 고난이 과거형이 아니라는 거죠. 셀레우코스 왕조로 그 얼굴만 싹 바뀌었을 뿐 현재 진행형으로 이 고난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코가 날아가가지고 더 흉측하게 보이긴 하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레스라는 지독한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이 독재자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요, 일단은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주화, 동전에 자기 얼굴을 새겨놓고 그 옆에다가 신이라고 적었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만원권의 세종대왕 있잖아요. 세종대왕을 지우고 막 도요토미 히데요시 얼굴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신 이렇게 적어놓으면 그 만원을 쓰고 싶으세요? 안 쓰고 싶으세요?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죠? 모독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요, 이 에피파레스가 지배하던 시대에는 율법을 읽거나 소지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성경책을 뺏어버린 거예요. 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자, 예루살렘 성전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제우스 신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이 신전에 무엇을 갖다 바치느냐? 유대인들이 금기했던 돼지가 신전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더럽히는 거죠.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들의 정신을 말살해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짓밟기 위해 정책을 펴입니다. 다니엘서의 컨텍스트는 바로 이런 어두운 시대, 그 어두운 시대를 위로하는 책이 다니엘서가 쓰여진 목적입니다. 비록 이 책의 배경은 바빌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지만 다니엘서를 읽는 독자들은 어디까지나 이 셀레우코스 왕조 치하의 식민지 백성들인 거죠. 이 다니엘서가 이 식민지 백성들에게 과거에도 이 바벨로니아 제국의 잔인한 횡포 속에서도 꿋꿋이 견뎌냈던 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문학적 상상력을 가미해 풀어낸 겁니다. 그때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을 굳건히 다잡고 이 엄혹한 세월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들도 겨울왕국에 갇혀서 얼어 죽지 말고 끝끝내 우리가 봄을 맞이하자면서 등을 토닥이는 말씀이 이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둠은 짙어오고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어올 것이다. 그러나 불을 밝혀야 한다. 라고 말했던 그 안중근 의사의 말과 있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한번 토닥이는 그 소망의 이야기를 함께 이 시간 꺼내보고자 합니다. 자, 다니엘서.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파멸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기물들을 다 약탈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포로로 끌고 갈 때 그냥 아무나 다 끌고 간 게 아니에요. 환관장한테 명령해서 포로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자손 또 그 중에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고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만한 능력이 있는 소년들은 따로 차출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따로 차출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노예로 팔려갔을 것 같아요? 저는 노예로 팔려갔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는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 소년들 틈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끌려온 이 소년들에게 한 짓. 그 짓이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국혼을 말살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시혜를 베푸는 것 같아요. 왕이 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심지어 벼슬까지 주거든요. 그러나 그 속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들의 정신을 세탁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이름가리입니다. 이름가리. 자,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비슷한 일이 벌어졌죠. 자, 창씨 계명과 똑같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또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각각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신실한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신실한 바빌론식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모욕을 겪으면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인간의 존엄과 명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관장이 베풀어주는 왕의 음식 그리고 포도주를 일제 거부하고 채식과 물로 연명했습니다. 특권을 누릴 수 있었는데 특권을 누리는 대신에 자발적인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공부는 또 얼마나 잘했는지, 잘 먹지도 못했는데 채식이 좋은가 봐요.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저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뭐 초능력 같은 게 아니죠. 우리에게 열심을 주십니다. 열심을 주셔서 이들이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왕실 교육이 끝날 즈음에는요, 이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에 아주 능통한 제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이 탁월함을 알아차리고는 이 왕이 이들에게 큰 벼슬을 내리는데요. 다니엘은 중앙관리로 발탁하고 세 친구는 또 지방관리로 등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세속서사는 이 대목에서 끝이 납니다. 보통의 설교들도 여기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포로민이고 난민이고 이주민, 사회적 약자, 소수자 신분이 주류 사회에 진입해서 성공하는 서사. 신데렐라 판타지죠. 신데렐라 판타지로 마무리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 그 세상 속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대명사가 바로 이 다니엘과 새 친구라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서사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부터가 본론이 시작되는 거죠. 자, 드디어 갈등과 대립의 구도가 등장합니다. 그 계기가 된 게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신상의 제막식입니다. 왕이 금으로 높이가 60자, 너비가 6자 되는 60규빗 또 6규빗 되는 신상을 만드는데요. 히브리어의 단위인 규빗은 수요 우리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규빗은요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 그래서 대략 45cm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렇게 치환해 보면 이 신상은 높이가 무려 27m, 너비가 2.7m가 되는 어마어마한 신상입니다. 얼마나 크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속리산 법주사에 가면은 엄청 큰 그 불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예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에 올려놓은 것도 아니에요. 제국이 넓은 평지가 있었는데 그 평지에 누구라도 다 보이는 곳에 그 거대한 금신상을 우뚝 세웠습니다. 아마도 그 형태는 바벨론의 수호신이었던 마르둑이거나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의 얼굴이 새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포로로 끌려온 마당이니까 이렇게 금신상을 세우는 것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문제는 이 제막식 날 왕이 함께 내린 수상한 명령이 문제입니다. 그 명령을 함께 볼까요? 다니엘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들으시오. 각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독 속에 던져 넣을 것이오. 무슬림 지역에 가면은요, 시간이 되면 아잔이라는 게 흘러나옵니다. 막 무슨 노래도 아니고 알 수 없는 그런 막 읊조리는 그 소리가 아주 크게 울려 퍼져요. 새벽에도 한번 울리고 또 오후에도 한번 울리는데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이슬람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면은 그 시간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또 기도하는 장소를 따로 마련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열심은 참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우상이죠. 우상. 정현종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상화는 죽음이니라는 자신의 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화는 죽음이니 우상화하지 말라. 위대하신 누구이든 우상화 법석 속에서는 우상도 시체요. 우상화하는 사람들도 시체이니 제발 우상화하지 말라. 중간 내용 건너뛰고 우상은 암이요. 우상화는 에이지요. 하여간 전면적인 죽음이니 사람이든 사상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밖에 없으면 말할 나위 없이 전면적인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전체주의의 위험성을 꿰뚫어 본 거죠. 다니엘의 새 친구, 그러니까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로 이름가리를 당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이 시인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결코 이 느부갓네살 왕을 신격화하는 이 프로젝트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상에 절하지 않은 채로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화가 난 왕이 그들을 붙잡아 오라고 명령합니다. 추궁과 회유가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들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지 않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신상에 엎드려서 절하면 내가 없던 일로 그냥 넘어가 주겠다. 회유하죠. 그럼에도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끄떡하지 않습니다.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의 말을 싹둑 자르고 아주 당돌하게 대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18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내던지는 무한신뢰의 다른 이름입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고백하며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용기의 밑점 위에는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져서 내 뼈도 못 추리고 다 활활 불에 탈지라도 결코 국가 우상화에는 동조할 수 없다는 그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연유였는지 모르겠지만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인문정신 위에 아주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만이 이 신상에 맞설 수 있는 이 초능력을 뿜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인 모습도 있지만 인간적인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신적인 영역을 끌고 와서 인간적인 영역까지도 신적인 예수로 내세운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능력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 그 신상은 유한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무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잔뜩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나요? 3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9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자, 그동안은 시혜를 베풀고 관용을 베푼 듯 보였지만 가면을 쓴 이 느부갓네살의 본색이 지금 드러난 셈입니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백성들을 이 제국의 도가니에 집어넣고 가마솥 안에 집어넣고 푹푹 삶아서 여러분 삶으면 오래 삶으면 형체가 없어져요.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통합하려던 속셈이 여실히 드러나게 된 거죠. 여러분 모든 독재자들은 지배하기 위해서 이 표준화 단일화를 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결박당한 채로 맹렬히 타는 그 화덕 속에 던져집니다. 이게 어찌나 뜨겁던지 그들을 붙들어 던진 군인들, 이 군인들은 옷을 더 입었어요. 더 입고 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챙겼는데 그 군인들마저 화염에 타 죽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박이 풀린 채로 그 화덕 안에서 유유히 걷고 다니는 게 아니겠습니까?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세어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인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더욱이 넷째 사람은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라는 이 신앙 고백에 가까운 발언이 다름이 아닌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쭉 줄거리를 읽어가면서 이 부분을 읽던 다니엘서의 독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통쾌하죠. 유쾌합니다. 배를 잡고 웃었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통쾌한 반전입니까? 이런 반전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지독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이 다니엘서를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물론 식민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누리고 있으니까 충분히 다르다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우리 부모 세대들은 참 염려가 많습니다. 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지금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마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손아귀에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불신이요?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왜 염려할까요? 왜 우리들은 염려할까요? 혹시 그 염려라는 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 같은 권력과 멀어져 살다가는 동떨어져 살다가는 모두 다 놓칠 것 같다는 그런 염려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몰아세우는 것 아닙니까? 입으로는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하지만 정작 염려하느라고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권력에 기생하고 그들을 우상화해주는 대가로 세상 복락을 누리려는 그 욕망 덩어리들이 여전히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릅니다. 기꺼이 그들과 다른 자리에 머뭅니다. 그 맹렬히 불타는 화덕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말했을까요? 그 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실까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들은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을 한 번쯤은 해본 분들이 많습니다. 수련회에서든 아니면 어떤 신앙의 행사들을 통해서 부흥회에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손을 들고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고백들이 이제 예전의 고백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선교지에 나가보면 참 뜨거운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뜨겁다고 느껴지는 건 그들이 하는 사역이 열정적일 뿐만 아니라 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불이익당할 것을 알면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결과 속에서도 그 삶을 내던집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 권세에 굴복하는 제 모습이 참 부끄러워 집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살 수 있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 애국선열들을 그 뜨거움에 불타게 했습니까? 그들 안에 뜨거운 불, 그 불이 있었기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마다 않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뜨거움을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통의 교회들은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맥추감사절. 사실 우리나라는 보리를 추수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이 없죠. 그러나 남은 한 해의 절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절기로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다르죠. 그렇지만 올해는 조금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교회는요, 이 교회학교 여름 행사에 보다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우리 어른들이 먼저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더 이상 아빠,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자녀들이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던 자리, 그 자리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는 어디입니까? 인기 있는 자리입니까? 명예로운 자리입니까? 권세 있는 자리입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을 불 속에 던질 수 있는, 폭풍 속에 던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결단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봅니다. 뜨거웠던 그 지난 날을 돌이켜봅니다. 우리 마음엔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로 포장된 불신이지요. 겉으로는 많은 것을 베푸는 척하고 속내에는 그 민족혼을 말살하려고 했던 그 느부갓네살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그 속내로는 얻을 것만 구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2025년 남은 한 해의 절반 동안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어디라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더 이상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여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